우리는 지난 몇 달간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금 창세기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주관하는 그런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의 말씀도 내 마음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이 없고 오로지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은 이 세상에서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자리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두신 그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 우리 마음을 번민케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주장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분명한 진리를 내가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가 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창세기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 28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8장은 그냥 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올 뿐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6장과 27장 단 두 장에 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삭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근의 때에 그랄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했다는 것,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면서 그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가 늙었을 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삭의 삶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오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그 놀라운 본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삶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절, 11장 20절에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20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딱 한마디 하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삭을 짧게 거론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록 간단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참된 믿음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0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삭의 삶의 최고의 정점은 어디인가? 그가 그랄 땅에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우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물을 파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거기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이삭의 삶의 믿음의 정점은 그가 노년에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면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이삭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려 할 때에도 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자기의 노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야곱에게 영적인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어떻게 축복하죠?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서 이렇게 반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불편해서 아버지, 장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예, 이 장자 므낫세에게 손을 오른손을 얹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다 안다. 얘가 장자이고 얘가 차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손을 어긋나게 해서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은 노년에 그의 기력이 지나여서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그 아들 요셉의 마음이 언짢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고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거의 80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들을 축복해야 될 그 시기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삭은 분명히 자기의 아들 야곱을 축복해야 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사냥해 와서 그것을 먹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삭의 상태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이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것은 단지 그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가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이끌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한때 젊었을 때에는 순종과 믿음의 생기가 있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낯선 사람을 보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물을 떠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삭과의 결혼을 위하여서 떠나자고 할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장례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도 젊을 때에는 정말 탁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일 때 자기의 아버지가 나무에 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걸어가서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 이 두 사람이 한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젊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세기 2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일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은 한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이 지나가면서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단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편애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눈이 어두운 자기의 남편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노년의 이삭과 리브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잘못된 행동 속에서 일어났던 이 축복의 사건을 그들의 믿음의 정점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이삭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삶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극적인 순간은 그의 삶에서 한 지점,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한 그 일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곰곰이 다시 살펴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이삭의 삶에 큰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소서 라고 말할 때에 그는 그때 비로소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의 영혼에 임한 두려움은 이삭의 삶에서 가장 탁월한 영적인 결단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영적인 나태함과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오던 그런 삶이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영적인 판단력이 상실되고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흐지부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고 큰아들이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한 이 두려움 이것은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한 두려움이라고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각성된 상태에서 그에게 임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큰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불신자가 되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작은 아들은 속이는 자가 되었고 아내는 남편의 좋은 자로서 돕는 배필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가정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영적인 나태함과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축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삭의 삶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온 많은 삶을 그는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 자신이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고, 그 영적인 깨달음을 인하여서 그는 자신의 모든 지나온 삶을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는 비록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 말씀 가운데는 이삭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시면은 에서가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복이 그것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울며 간청할 때에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속은 것도 괘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뭔가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노쇠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고 우유부단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그는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돌아와서 총명하게 되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순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아들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는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 때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삭은 자기의 아들, 그렇게 자기가 일생 동안 사랑해왔던 자기 아들 에서를 향하여서 단 하나의 영적인 축복도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주소, 너의 사는 것은 땅의 기름짐, 그것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울고 소리쳐 외쳐도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자기의 동생을 죽이리라 외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확고 확고한 위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난 이삭의 이 영적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견고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이삭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그가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록 자신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속아서 축복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이제 그는 정신 차린 말로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하란 땅으로 떠나려 하는 그 순간에 그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참 야곱이 가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유로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의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이 가진 축복 속에 나타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무엇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말을 사용하여서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은 그냥 이삭이 자기 나름대로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 중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주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자기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삭의 상태는 과거에 나약하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게으르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노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삭은 진실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자기 자신도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깨닫고 묵상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아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한 것이 왜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가운데 실수하였으나 아들을 축복할 때에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 아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젊을 때 한때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게으르고 나태한 영적인 빈약한 상태에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는 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도구로서 보여주어야 할 영적인 질서마저도 무너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이삭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생기를 새롭게 하고 내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삭도 그런 삶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많은 다짐을 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신앙의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봅니다. 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얼마나 더딘 자인가?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형식적인 자인가? 이런 것이 항상 마음 아프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지 못할 때에,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고 이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는 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경험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삶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항상 교훈해주고 있는 그 말을 여러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항상 해주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그런 심령,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한다는 것이 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내가 무슨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킴을 받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년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자들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젊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두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영적인 열망,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점점 보기 힘들고 머리만 커져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위치에 서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쌓이게 되면 우리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노년에 아주 추한,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노년에 우리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 나이만 들어서 고약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비록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 노년에 보여주는 모습,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의 정점은 그가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이 존경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이 아브라함, 그가 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가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하는 축복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복을 자신의 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핵심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올 그 메시아, 그 구원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이 이삭도 이해하고 그 축복이 자신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로 전해지고 장차 먼 훗날 자신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자기의 아버지와 동일한 믿음으로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장차 올 그리스도의 선조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축복을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셨는지, 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계시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논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리라는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쌓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이방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삭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야곱에게 축복으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축복했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이삭의 축복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자가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계속 점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는 단지 그 자신만이 의롭게 되는 복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식솔 가운데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와 함께 복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가 왕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힘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그는 모든 이방인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 땅의 왕들과 그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식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단지 개인이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그 개인을 인정해 주시는 그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의 모든 삶,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그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킴으로 의로운 삶을 보여주었고 그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단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없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다른 중보자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구원 얻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성도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데 사용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막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전해야지 하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면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서게 되고 죄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을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도구가 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삭의 삶이었고 야곱의 삶이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삭의 축복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 예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벽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불행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자인지를 깨닫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라고, 값없이 나오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임했고 이삭에게도 임했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이삭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삶에도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야곱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무슨 특별한 자질과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교만함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축복이 당대의 자손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오는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축복을 누렸지만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참 이삭은 자신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참 많은 과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때에 참 우리 자신의 후회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후회할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그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후회할 것이 많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는 비록 우리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우리를 절망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은 다 잊어버린 바가 되고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